de strokes haja, no? Este logo ten a máxima de x. Y el huye, nega boni, hanre, yelim muni, innande. Nega, trumba, tsume, nege, maraden, nakal, suri, gaten, kum, singi, karode, ilro, olaura. Y huye, matangi, telir, nega, nege, poirira, astra. Nega, go, sungyung, kamdonga, yatani, kora. Hanre, poozarel, bepugo, ku, poozawi, anjusuniga, innande. Anjusuni, moyangi,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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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도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을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미련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6장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은 바로 일곱 인의 비밀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일곱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안식일 동안은 이 일곱 인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인은 매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에게 기별을 보내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공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기별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일곱 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일곱 인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함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단은 5장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의 서론입니다. 5장과 6장에 보면 이제 일곱 인이 나오는데 그 일곱 인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일 후에 그 말은 곧 일곱 개 교회의 계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한 열린 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어서 요한 보고 너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니 이곳으로 어떻게 이리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뭐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까?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요한에게 무슨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거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를 거니시는 모습 봤습니까?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곱 인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너는 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소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여줄 때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일곱 인의 계시를 보여줄 때는 이제 하늘 성소의 몇째 칸? 둘째 칸의 지성소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어디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예, 성소에서는 이 일곱 인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요한은 바로 그 지성소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권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왕과 같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예, 앞으로 될 일들 일곱 인의 계시를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여러분 표준이 나는 곳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인을 결코 보여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라마드리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곱 인의 계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늘 성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는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인의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늘 보좌의 관심과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는 특권을 요한은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만약에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위로 올라간다면 누구도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돼. 열린 문이 닫혔습니까? 그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1844년에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린 이래로 결코 이 문은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우리의 표준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땅히 장래에 대할 그런 모든 예언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는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떻죠?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았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지금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보고 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는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상징적인 형상을 보았는데 그게 뭐와 같았느냐 하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 같았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무지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보석과 같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석들 중에 가장 흰빛이 강렬하게 나는 빛이 발산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흰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색깔이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버지여 나에게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형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뭘 봤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지만 형벌 받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본 겁니다. 지금 요한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이와 같이 표상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홍보석은 바로 이 붉은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녹보석은 청색인데 이 푸른 색깔이 나는데 이 푸른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형상을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처럼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바로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요한에게 보여드는데 선한 형상은 어디에서만 볼 수가 있을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가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거룩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반대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무한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비추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부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구의 필요성이 생겨나죠? 어린 양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구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포존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뭐를 볼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열린 문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 올라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어떻다고요? 무지개는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네, 공의와 자비. 자, 무지개는 불과 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물의 수증기와 햇빛의 불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은 자비와 공의는 물과 불은 성질이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전혀 성질이 반대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화를 이룰 때 뭐와 같이 나타납니까? 무지개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공의로움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 누구처럼요? 네,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올라가야 가능합니까? 지성소 홀로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항암하였도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와 공의가 같이 만나고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만나게 되면 전혀 반대되는 이 성질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나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네, 우리가 지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89편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자는 자비와 공의로 기초가 놓여지고 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그런 많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네.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붉은 색깔이 있든지 푸른 색깔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지성소에 들어가고 열린 문을 향하여 드러나는 백성들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일곱 인의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비밀은 아무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최소한도 어디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성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비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기가 연합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누가 봤느냐면 요한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아야 돼요. 무지개를 모아야 되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 속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요한 계시록은 매우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에요. 4장. 또 보좌에 둘려 누가 앉아 있었죠?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보좌를 둘러서 몇 사람이요?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는 왕들이 하는 곳 아닙니까? 예, 아주 이 높은 위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24장로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18절을 보면 역대상 24장 1절로 8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의 그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무리를 아론의 자손이 많아지니까 자 누구는 제사장이 일을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반차로 구별을 했느냐 하면 24반차로 나누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나 대제사장을 위하여 봉사하는 24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에도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까? 24장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연히 그 솔로몬이나 그런 왕들이 24반차를 뽑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순결한 그 제사장들의 예표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바로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일반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을 보면 이들이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드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누구를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에 킹 제임스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우리들을 피로 주고 구속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24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구속하셨다고요? 무엇으로 구속하셨다고? 피로 사서 구속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신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까?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왜 그것들을 알게 됩니까? 피로 샀다고 하는 말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류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매우 높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곧 누굽니까? 아, 사람들. 그들이 곧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신분이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네, 제사장 직분은 천사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 뭐, 무엇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혈육이 되는 것이 맞다 하도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24장로들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도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24장로들은 바로 구속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요한이 둘째 칸을 올라가 보니까 이미 어디에 와서 있었습니까? 하늘에 와서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도 없었는데 영혼에 가서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재림하기 전에 부활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무수한 무덤들이 열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갈 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마 24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닌가. 시대시대마다 당대에 가장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부활시키셔서 누가 부활할 때? 대제사장이 부활했을 때에 대제사장의 일을 도와줘야 할 제사장들을 일으켜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기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8절에도 보면 사로잡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24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의 직분의 일이 나오는데 자 보겠어요.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누구가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누가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이거 무슨 직분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일인데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9절로부터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누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뭐를 한다고요? 경배한다. 여러분 24장로의 직분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돌리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11절에도 보면 바로 이 그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도다? 정말 합당합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지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될까? 깨닫게 되겠습니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의 모습과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이제 24장로들이 있는 그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일곱 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일곱 영은 누구를 상징했죠? 예. 일곱이라는 것은 무슨 뭐 성령이 일곱 분 계신다는 뜻도 아니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온전하신 성령이 그 앞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 여러분 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과 번개와 내성이 이 뭐 하는 일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9장 16절로 17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거는 지금 어디의 장면이죠? 무슨 산에? 시내 산에 누구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임재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거룩한 그 임재에 있어서 번개가 나오고 내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오는 아주 무서운 광경이 거기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부조와 상, 부조와 선지자 상문 44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은 최후의 징벌이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시내산의 공포는 시내산의 아주 지진과 내성과 번개가 나오는 그것은 사람들의 최후의 징벌이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에게 심판의 광경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성소에서 시작이 됩니까? 지성소에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자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이 그 지성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심판의 그 무서운 장면들, 다니엘 7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나오고 각 책들이 펴져서 누구를 심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왔던 그것과 전부 다 동일한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조사 심판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망의 심판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그 문장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는 뭐와 같았습니까? 사자 같고 둘째는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에는 주위에 뭐가 가득했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뭡니까? 이런 존재가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 상징들이 나온 것은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것을 왜 알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았죠. 이것은 다 하나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어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눈이 일곱 개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내 생물도 곧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민수기 2장과 2장의 1절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합마다 성소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성소 주변에 진을 칠 때에 아래 상징적인 깃발을 세워놨습니다. 깃발을 세워놨는데 유다지파와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는 동쪽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들의 상징적인 깃발이 뭐냐면 민수기 1장 2장 1절로 31절에 보면 상징적인 깃발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동쪽에는 사단이 빠져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가시 있어서 어떤 깃발을 사용했느냐 하면 사람의 모습의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나셰, 베냐민은 황소 깃발을 달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바로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아셀, 납달리는 독수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생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면에 쳤던 깃발과는 동일합니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10장에다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또 그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본래 하나님의 그룹으로 창조됐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도 네 생물 중에 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인간들이 아닌 하늘의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과 생물들은 하나님 다음의 지위가 높았어요. 사단이 누구 다음의 지위가 있었습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그,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 외에 최고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존재가 루스벨이죠. 그래서 이 바로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 사면에 있었던 깃발과 동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단은 동물 중에 왕 뭡니까? 왕. 이 네 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 생물들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네 생물들은 누구를 도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인간들의 구속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 돕기 위하여 한 생물은 사자와 같은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도와주는 상징하는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저 높은 곳에서 땅바닥에 있는 뭐를 깨뜨려 봅니다. 땅에 있는 뱀이나 그 쥐를 아주 날리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독수리. 이것은 바로 뱀을 잡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소는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는 것을 상징하죠? 인간을 구속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선행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담는 그런 일을 하는 온 몸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까요? 우리 서울교회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이 네 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눈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곧 통찰과 예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보좌 주변에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그 좌우 사면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생물 주변에는 24단로들의 보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의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구성요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8절로 11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단로들의 그 존재와 직분들을 다 알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9절로 11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를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직분입니다. 근데 왜 여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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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번 나오죠? 8절에 거룩하신 분의 존재가 몇 분입니까?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거룩한 존재가 세 분 계시기 때문에 그가 거룩함에 찬송을 올릴 때는 항상 삼창을 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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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얘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 26장 2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냐. 레위기 26장 2절 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은 우리 인생들에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네,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안식일과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과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과 경배하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무엇을 공경하라? 안식일과 성소를 경배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 경배받을 가치가 있는 날이고, 성소는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품성은 뭐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말이죠. 안식일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한 실례를 좀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떤 선교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힌두교. 이 힌두교는 이상한 신입니다. 그 힌두 그 신에게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유명한 강 갠지스가 그 강은 바로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강이에요. 그 신이에요. 한 번은 선교사가 그 갠지스 강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웬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다 죽어가는 아주 열병에 걸리는 여자아이였고 한 아이는 한 7살 먹은 아이인데 매우 똑똑하게 생기고 쾌활한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갠지스 강에 와서 지금 자기 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열심히 그 염불을 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그 선교사가 지나갔다가 해가 지는 그룹에 대해서 다시 그 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그 여인이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달려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갈 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올 때는 하나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 아이가 어디에 갔느냐.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품에는 그 똘똘하게 생긴 그 남자아이가 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여자아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선교사가 답답해서 여인이요. 이왕 제물로 바칠 바에는 그러면 똑똑한 아이는 살려두고 이 왜 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고 그 선교사를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신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비들이 계신 분이라.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24단어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는 최고의 것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지성소를 우리는 들어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분에게 우리는 최고의 경비를 드려야 할 마땅한 가치가 계신 분이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최고의 경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옷차림과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 최고의 경배를 돌리는 것이 바로 24장로와 내 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이런 자들에게 이제 어린 양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인을 떼서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내 생물과 일곱 영과 24장로에 말할 수 없는 관심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으로 이 열린문을 통하여 우리 사도영원과 같이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과 우리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형상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차가워지고 계란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지나가 주님께서 하나씩 사랑해 주시고 오늘 안식일에 우리 다 주님 앞에 모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며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피 나의 피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14장로가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의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안식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생활한 자매에게도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진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에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 한 시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모든 생활에 참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가 맞도록 아버지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생활로 꼴제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